매일 새벽에 우리 찬양대가 귀한 찬양을 늘 은혜롭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각 지역의 선교 초기에 선교의 베이스 기지 역할을 했던 그런 마을들이 다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은 정동 일대와 종로 5가가 선교사들의 활동의 중심지였습니다. 대구에서는 동산동 인근의 청라언덕 인근이 선교사들이 주로 거주하면서 병원 세우고 학교 세우고 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광주는 단연코 양림동 인근이었습니다. 지금의 호남신학대학교가 있고 양림교회가 있는 그 인근 지역이 선교의 중심 기지였습니다. 이 광주 지역의 선교는 유진벨 선교사를 시작으로 해서 광주 전남 기독교의 요람이 되었던 양림동 인근이 매우 활발하게 선교기지로 활동했습니다. 혹시 광주 가실 계획이 있으시면 양림동을 꼭 한번 가셔서 100년 전 선교사들이 어떻게 활동했는지를 살펴보시는 것도 큰 이스라엘 성지순례만 성지순례가 아니고 그 지역을 돌아보는 것도 크게 은혜가 됩니다. 이곳에 가서 꼭 봐야 될 곳 한 곳이 있는데 최흥종 목사님 기념관입니다. 이 최 목사님은 1909년에 목포에서 목회하고 계시던 포사이드 선교사가 이 광주에 있던 오웬 선교사가 폐렴으로 죽어간다는 소식을 듣고 이 오웬 선교사를 치료하기 위해서 포사이드 선교사가 광주를 오게 되는데 유진벨 선교사의 부탁을 받고 청년 최홍정이 마중을 나갔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를 말에 태우고 자기는 걷고 해서 광주로 들어오다가 한 산자락에 누워있는 나 환자한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포사이드 선교사가 성큼성큼 다가가더니 이 나 환자를 자기 말에 태우고 자기 외투를 벗어서 그에게 덮고 자기는 걸어서 광주까지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정성스럽게 그 환자를 잘 치료하는 모습을 보고 이 청년 최홍정이 큰 충격을 받습니다. 아, 예수 사랑은 이런 거구나. 이게 진짜 예수 믿는 거구나. 그렇게 충격을 받고 평생 그도 나 환자를 섬기는 사역에 일생을 바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땅 천평을 기증해서 최초의 한국 나환자 전문병원인 광주 나병원을 설립하고 그 광주 나병원이 지금의 소록도 병원과 여수 애양원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 처음 오셨던 선교사들은 그렇게 우리 땅에 버려져 있었던 나환자들의 가슴 아픈 사연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 거의 전국의 모든 나환자들의 병원이 선교사들에 의해 세워지고 그들에 의해 돌봄을 받고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운 삶의 마지막 순간들을 선교사의 품에서 마감했습니다. 이런 정신들은 성경 속에서 나병 환자들을 끔찍하게 사랑하시던 예수님의 정신,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고자 했던 우리 신앙 선배들의 아름다운 신앙의 발자취였습니다. 마태복음의 순서를 보시면 처음 사역을 시작하신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올라가셔서 산상수훈을 선포하십니다. 어쩜 그 산상수훈은 구약의 율법과 마찬가지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을 자기들의 삶의 원칙과 헌법처럼 받아들였다고 하면 예수를 믿고 따르는 하나님 나라의 새 백성된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헌장이다, 이것이 헌법이다 하고 주신 말씀이 산상수훈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마치시고 난 다음에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그 사역의 첫 번째 내용이 마태복음 8장 말씀인데 마태복음 8장 1절 말씀에 보시면 가장 먼저 행하신 기적이 한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역사였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하신 모습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8장 3절에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깨끗함을 받아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의 상처를 만져야 병을 고치시는 분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백부장처럼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이 나을 줄 믿습니다 하면 말씀으로도 치유하시는 분이신데, 구태여 그에게 손을 대신 것은 그 환자의 가여운 일생에 대해서, 지금까지 겪고 당해야 했을 고통과 서러움에 대해서 연민의 정을 금하실 수 없는 주님의 긍휼의 마음이 상처를 눕진 그의 몸을 끌어안고 기도하시는 모습으로 나타났다고 보입니다. 거기에 이 환자에 대한 연민과 긍휼과 사랑과 그의 미래에 대한 예수님의 간절함과 사랑의 진실성을 담아 그에게 손을 대셨다라고 마태는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런 나 환자들을 열 사람을 함께 고치시는 주님의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 열 사람의 나병 환자를 함께 고치시는 주님의 모습도 매우 파격적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이 열 사람의 환자들이 어쩌다가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목에서 마주쳐서 만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만나십니다. 이때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의 마지막 여행을 시작하셨을 때입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가시려면 예수님 활동하시던 갈릴리에서 사마리아를 지나 그리고 여리고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가셔야 하는데, 그 가는 발걸음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착잡했겠습니까? 장차 다가올 십자가의 무서운 고난을 생각하시면서 마음 무거운 발걸음으로 머리가 많이 복잡하셨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예루살렘으로 가시다가 열 사람의 나병 환자가 있는 곳으로 찾아가십니다. 그래서 11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셨다 합니다. 여러분, 나 환자들이 사는 집단적으로 모여 사는 마을에 큰 길가에 있을 일은 없지 않습니까? 아주 깊은 산속에 격리된 곳에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때도 더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지나가시던 예루살렘으로 지나가던 큰 길가에서 이 사람들을 만난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을 만나시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깊은 산속에 있는 마을까지 찾아갔다는 겁니다. 지금도 그 마을에 가면 그 사건을 기념한 기념 예배당도 있고 수도원도 있습니다. 깊은 산속에 있습니다. 때문에 주님께서는 마지막으로 그 인근 지역을 지나가시다가 소문으로 들으셨는지 어떻게 알게 되셨는지 알 수는 없지만, 내가 이 길이 마지막 길인데,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길인데, 마지막으로 지나가면 그 사람들에게 은총 베풀고 고쳐주고 지나가야 되겠다 생각하셔서 의도적으로 이 마을을 찾아가셨다는 것입니다. 비장한 각오를 하시고 큰 일을 위해서, 인류 구원이라고 하는 너무나 큰 일을 위해서 무거운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옮기시던 예수님께서 평생을 그 병으로 고통당하고 신음받은 환자들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 곁으로 찾아가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신 것을 우리는 늘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와 같이 계시다는 걸 우리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계실까요? 왜 우리 곁으로 오실까요? 예수님께서 그 마을을 왜 찾아가셨을까요? 고쳐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들의 병든 육신을 고치시고 파괴된 인생을 고치시고 한 사람의 병든 것 때문에 무너졌던 가정을 고쳐주시고 그리고 그들의 모든 것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그들 가운데 찾아가십니다. 우리 가운데 임재해 오시는 주님 왜 오시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누촌 세상으로 오십니까? 아무도 환영하지 않는 곳에 수치와 능욕과 조롱과 멸시와 천대가 있는 곳에 하늘 아버지 아드님께서 왜 오십니까? 이 마을을 찾아가시는 주님의 마음은 이 세상에 오시는 주님의 마음과 같습니다. 우리 가운데 오시는 예수님, 관광 초시는 것 아니라 우리를 고치시기 위해 오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 큰 사랑을 가지고, 그 큰 능력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의도적으로 찾아오시는, 일부러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만나시고 그 사랑 은혜를 덧입으시는 귀한 축복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여기서 생각할 것은 이렇게 찾아오신 주님께서 열 사람 모두를 한꺼번에 고치셨던 집단 치유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다 개별적으로 고치십니다. 많아야 두 사람, 세 사람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한꺼번에 고치신 기사는 여기가 처음이고 마지막입니다. 그럼 이렇게 전체를 한꺼번에 고치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이죠. 한 사회를 고치신다, 한 나라를 고치신다, 한 집단을 고치신다는 것의 상징적인 표현이 이 전체를 고치시는 주님의 역사입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우리 사회 전체에 미신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전주 예수병원의 선교사들이 쓴 일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책으로 나왔습니다. 환자들이 떼글떼글 굴러면서 병원에 왔는데 왜 이렇게 됐냐고 물어보면 어제 아버지가 시장 가서 뭘 잘못 사가지고 와서 이렇게 됐다. 벽에 못을 박았더니 이렇게 됐다. 그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전혀 근대 의학에 대한, 질병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던 상태. 오로지 미신으로 가득 차 있던 사회. 그리고 나라를 빼앗길 때였으니까 온 백성 가운데 절망감이 가득 차 있었던 그런 시기. 어느 한 사람 예외 없이 치유가 필요하고 회복이 필요하고 돌봄이 필요했던 그 시기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사회를 고치십니다. 나라 전체를 고치십니다. 무지와 미신으로 가득 찼던 백성들의 의식 세계를 고치시는, 전체를 고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십니다. 사회가 어느 한 부분이 바뀌어졌다고 해서, 어느 한 사람의 성격이 달라졌다고 해서 그 사회의 미래가 저절로 희망으로 다가오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집단 치유도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이번 주제성구 가운데 하나가 역대하 7장 14절 말씀, 내가 이 땅을 고칠지라. 이 땅을 고치신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토양을 좋게 한다는 말씀이겠습니까? 이 땅을 고치신다는 말씀은 우리 사회에 깃들여져 있는 모든 병폐를 걷어내고 그릇된 문화를 종식시키고 이 사회 구조 자체를 개혁시키셔서 하나님 나라의 구조에 걸맞게 바꾸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역사 치유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민족을 고치시고 국가 전체를 고치신다는 것입니다. 이 열 사람 보십시오. 전체가 병들었습니다. 전체가 사회로부터 격리되어 있습니다. 전체가 희망이 없습니다. 전체가 소외되어 있습니다. 물론 자기들 열 사람끼리만 있으면 문제의 심각성을 잘 느끼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다 비슷비슷한 사람들끼리 같은 병을 앓고 살아가니까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그렇게 지날 수도 있습니다. 자기들끼리 모여있어서 자기들끼리 심각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심각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치유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가끔 우리 시대의 모순이 있고 우리 시대의 잘못된 문화가 있고 우리 시대의 잘못된 관행이 있으면 크게 문제를 못 느낍니다. 사회적으로 비판을 혹독하게 받지 않고 그런 대로 용인되고 살아가는 문제가 있으면 괜찮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끼리 괜찮다고 생각한다고 해서 괜찮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괜찮아야 되는 것이지 우리끼리 서로 인간적으로 봐주고 용납해주고 이해해주고 그런다고 해서 병이 아닌 것도 아니고 잘못 아닌 것은 아닙니다. 이런 모든 것에서부터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병폐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는 전체를 고치시기 위해서 그 마을을 찾아오십니다. 우리나라 전체를 보십시오. 양극화가 점점 심각해져 갑니다. 집단 이기주의가 날로 더 극성스럽습니다. 진영 논리가 국민 전체를 황폐하게 만듭니다. 우리 사회 전체가 치유돼야 될 문제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돼야 되고 이런 일들이 고쳐져야 우리 다음 세대가 살아갈 이 땅이 고쳐진 땅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어려운 처지의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십니다. 이 열 사람의 나환자가 살던 절망적인 마을을 예수님께서 왜 찾아갔습니까? 고치시기 위해서이듯 이 땅에 주님께서 왜 오시는 것입니까? 왜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시는 것입니까? 우리를 고치시기 위해서 임재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환자들이 멀리 서서 감히 예수님에게 가까이 다가가지도 못한 채 멀리 서서 열 사람 모두가 나환자들이 성대가 다 상하는 병 아닙니까? 소리가 안 나옵니다. 열 사람이 막 힘을 모아 안간힘을 쓰면서 예수 선생님 우리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주님 그 말씀 듣자 말자 집으로 돌아가라고 치유되었다고 선언해 주십니다. 그렇게 쉽게 고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쳐주시기 위해서 거기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간단하게 한마디 불부지점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치시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생깁니다. 열 사람이 다 고침받고 돌아갑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주님께 돌아와서 감사했다 했습니다. 예수님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그냥 돌아가버린 아홉 사람에 대한 섭섭함보다 돌아와서 감사한 이 한 사람이 너무 좋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축복하십니다. 네가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 말씀하시고 일어나 가라고 말씀하시고 네가 구원받았다고 말씀하시고 더 이상 줄 수 있는 것이 없을 만큼 많은 것으로 그에게 채우셔서 그에게 복을 내리십니다. 여기 보시면 이 사람이 우선 병으로부터 치유됐습니다. 그리고 돌아와 감사하면서 주님께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이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럽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라고 주님께서 판단해 주신 것은 너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화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내 병 나은 것만 생각하고 내 문제 해결된 것만 생각하고 그 이해를 통해 진짜 이루어져야 될 목표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회복인데 거기는 별로 관심 없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받은 은혜에 대해 감사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진짜 좋은 관계가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회복입니다. 예수님과의 사람과의 관계도 얼마나 좋아졌겠습니까? 돌아와서 감사하고 감사하는 것을 또 축복해 주시고 이런 관계를 이런 과정을 통해서 관계가 얼마나 좋아지는 것입니까? 받은 은혜도 감사하고 감사한 애가 또 주님도 감격스럽고 그래서 관계가 좋아지는 것입니다. 관계 회복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일어나 가라 하십니다. 그 말씀은 너는 네 자유다 그 말씀. 너는 자유롭게 되었다. 병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고 모진 운명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고 사람들의 불편한 세상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고 이제는 누구를 만나는 것도 자유롭고 무슨 일을 하는 것도 자유롭고 어떤 꿈을 꾸는 것도 자유롭고 마음껏 돌아가서 가족들 안고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는 자유롭게 되었다는 것. 그뿐 아니라 마지막으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 사람이 한 것은 돌아와서 감사한 것뿐입니다. 너무 고마워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린 것뿐입니다. 근데 그 감사를 보시고 주님께서 그가 치유가 온전히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도 회복될 수 있게 하시고 그에게 자유로운 삶을 허락해 주시고 그 삶이 완전히 구원받는 사람이 되게 하시는 종을 마침표를 찍어주듯이 그에게 모든 축복의 종결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이것이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의 능력입니다. 오늘 아침 주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이 절기의 마지막에 주십니다. 우리 곁에 임재해 계신 주님을 날마다 우리 새벽마다 느꼈습니다. 말씀 들으면서 느끼시고 기도하면서 느끼시고 받은 은혜 때문에 주님 내 가운데 계시는구나 느끼셨습니다. 왜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를 고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모두를 새롭게 만드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미래의 꿈과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삶이 달라지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이 주님을 굳게 붙잡으십시다. 고치시기 위해서 와 계신 주님으로부터 고침의 은혜를 받고 새 삶의 날개를 펴고 비상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주님은 나 개인만이 아닙니다. 가정 전체, 교회 전체, 사회 전체를 고치십니다. 걱정할 분야가 없도록 만들어주십니다. 받은 은혜 감사할 때마다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되게 하시고 내가 자유로운 꿈을 꾸고 날개를 펴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더 나아가 너는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나병 환자였습니다. 구원은 그에게 영적으로도 멀고 육적으로도 멀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구원이 완성됐다고 말씀하십니다. 완성된 구원의 축복이 그의 것이 됩니다. 때문에 우리 함께 계신 주님 나를 돕기 위해 계신 분인 줄 믿고 그를 붙잡고 그의 은혜로 나와 내 주변의 모든 것들이 고쳐지는 회복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을 통해서 더 깊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우리의 미래의 삶이 보장받게 하시는 이 축복이 기도하시는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